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다고 저에게 자신이 쓴 여행기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프랑스 생장 피드보르에서 출발해서 한 달 동안 매일 8시간을 걸어서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까지 총 800km를 걷는 여정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참 멋있네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손을 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고행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 산티아고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2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매주 40km씩 2년이니까 2,000km를 더 걸어서 체력을 단련하고 떠났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시작해서 하루 종일 걸으면 목표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 출발할 때면 오늘 점심을 뭘 먹어야 되나 걱정이 들어서 빵을 챙겨 가방에 넣어야 됐고요. 이정표를 따라 가다가 가끔은 화살표를 놓쳐서 엉뚱한 길로 들어섰다가 다시 되돌아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준비 훈련을 단단히 하고 갔는데 그래서 이건 해볼 만한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겸손함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행을 다 마쳤을 때에는 해냈다는 성취감에 기뻤고 생활에 큰 활력을 얻고 배운 것이 아주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 한 점 없는 길을 매서운 고온의 바람을 맞으며 무거운 배낭을 지고 다닥다닥 붙은 숙소의 2층 침대와 특별히 빈대가 무는 걸 생각하면 순례의 길은 낭만이 아닌 고난의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취미로 낭만과 교훈을 찾아 떠나는 여행도 쉽지 않은데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 900km의 뜨거운 사막길을 그것도 2800년 전에 요나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은 요나가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나는 길입니다. 왕을 보좌하는 국가의 정신적 지도자 요나에게 하나님은 면책특권을 가진 외교관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혈혈단신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대사로 외교적 의전을 받으며 정치적 협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회개를 선포하는 전도자로 가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듣고 내적인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도 생각해보고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적국 니느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이면 어떨까요? 꼭 이 일을 제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주님의 일은 아닌가요? 저의 노후는요? 저는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나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니느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위대한 사냥꾼 니므롯이 니느웨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주전 4500년 전에 건설이 되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니네베라고 불리는데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 350km 떨어진 티그리스 강 동편에 모수를 바라보며 위치하고 있습니다. 1845년 그때부터 본격화된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니느웨는 뛰어난 고층 건물이 여러 채 발견됐고 호화로운 주거 문화를 가졌는데 그 둘레가 무려 96km나 됐고 추정을 해보면 최소한 그 당시 인구가 60만 명이 넘는 중동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의 풍부한 물을 이용해서 일찍부터 농사가 발달됐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신 것처럼 니느웨는 퇴폐와 방탕, 사회 계층 간 구조적인 죄악과 폭력이 난무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독한 도시다 평가하셨으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니느웨를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가 새로워지게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고민하던 요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되어야 정상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의 인생이 되어야 될 그가 그러나의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했던 선교자 요나가 그 다음 행동이 왜 그러나가 되었을까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편견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과오와 실수, 불행을 초래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요나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자기와 같은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의 편협한 신학, 그의 좁은 안목, 그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 계획을 볼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이방국가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요나가 불만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불만을 마음에 품으면 상대방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편한 심정을 가지니 그동안 유지했던 영적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내 안에 숨어있던 욕망과 자아의식이 힘을 얻게 됩니다. 부름에 순종하는 그래서의 길을 외면하고 그러나의 인생 다시스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스로 가는 길은 순조로웠습니다. 욥바 항구에 도착하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만약 반대로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나가다가 문지방이라도 걸려 넘어져 코가 깨지고 다리에 금이 가서 기부스하고 누웠으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나? 하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할까요? 겉으로 일이 잘 풀리거나 아니면 잘 안 풀리거나 너무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자기 편견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탔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배에 올랐더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야라드입니다. 그 뜻은 지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이 야라드는 요나서에 네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갔다 할 때 야라드를 썼고 다음 방금 다시스에서 배를 탔을 때 내려갔다 야라드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 밑층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잠자려고 내려갔을 때 야라드를 썼고요. 나중에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야라드, 내려갔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야라드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는 과정이 인생의 바닥을 향해 점점 가라앉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의 히브리 원어는 밀리페네 야웨인데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여호와의 면전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예레미야 7장 24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첫째는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잔계산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완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을 새 번역에서는 어리석은 고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모세의 경고 앞에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는 끝까지 자기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목을 굳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겸손해지기 어렵고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네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스의 길은 허탄한 데에 뜻을 두는 일입니다.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왜 다시스를 선택했을까요? 다시스는 그 당시 바다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땅 끝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66장에는 다시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다시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먼 섬과 해변이라 요나에게 사명을 상기시켜주거나 그에게 임무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 따질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서 해안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 근처에 구아달 퀴비르 강의 하구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다시스라는 말의 뜻은 재련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금속이 매우 귀하게 여기던 고대 사회수에서 지중해 문명권의 요충지로서 매우 번화한 장소였습니다. 에스겔서 27장 12절에 보면 다시스는 은과 철과 양은과 납이 풍부한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를 선택한 이유는 다시스로 가면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때 다시스의 은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높은 명품이었습니다. 다시스에 살면 물질의 풍요와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생활, 적당한 사치를 누릴 만한 곳이었습니다. 음흉한 정치와 무시무시한 군사력으로 가득한 니느웨에 가서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는 무역과 산업의 도시 다시스가 요나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긴 요나에게 다시스는 성공과 물질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에도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한다. 좋은 명분도 찾았을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요나는 초조해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자신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회피합니다. 무엇이 나와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동쪽의 거친 사막 니느웨로 가는 길을 외면하고 서쪽 잔잔하고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도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뱃삭을 지불해야 합니다. 3절 후반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즘도 여행 경비에서 가장 큰 부담은 교통비입니다. 요나가 그토록 먼 거리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에서 누리고 싶었던 자유와 미래의 안정은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불했던 뱃삭, 여행 경비는 의미 없이 낭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삶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에 따른 비용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믿고 가는 길입니다.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살게 되지만 부족함은 감당할 만합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우리들은 순종의 길, 사명자의 길은 고달프고 불순종의 길, 자유로운 길은 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인가 아니면 허망한 것을 쫓다가 아쉽게 마감하는 것인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을 뿐 선택에 대해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제 요나가 탄 배가 요파 항구를 출발해서 다시스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멀리 나가 육지가 보이지 않을 무렵 요나는 분명 자유를 만끽했을 것입니다. 역시 오기를 잘했어. 탁월한 선택이야. 그리고 신선한 지중해 바닷바람이 볼에 스칠 때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감격을 가지고 요나는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Let it go, let it go.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처럼 자유의 노래 Let it go를 부르며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겨울왕국의 엘사도 그의 삶의 전환점이 왔을 때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왕국을 떠나 눈 덮인 산속 설국으로 들어갑니다. 엘사는 타인 앞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하며 자신만의 자유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장면의 감동적인 이유는 엘사가 여왕으로서의 직위와 중압감, 사람들을 대할 때의 불안감을 모두 버리고 그동안 억제해왔던 얼음 마법, 그것을 팡팡 터뜨리면서 본능을 표출하는 장면이 그만큼 현대인에 눌렸던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엘사의 처지를 생각하며 공감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Let it go. 이 노래는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의미 있지만 저는 그 중에 다음 가사에 주목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모든 것이 작게 보여. 날 지배했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네. 이제는 알 때가 되었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옳은 것도 없어. 잘못된 것도 없어. 아무런 구속도 없어. 나는 자유야. I'm free. Let it go. Let it go. 난 여기 서 있을 테야. 난 여기 살 거야. Here I stand. And here I stay. Let the storm rage on. 폭풍아 몰아쳐라. 그러나 진정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독과 파괴와 차가운 단절이었습니다. 순간의 자유를 지나 영원한 단절. 그것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요나도 순간의 자유를 만끽했지만 이내 폭풍이 부는 바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나가 한 가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다시스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면 하나님께는 요나를 추적하여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사명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이탈자를 사로잡고 압도해버립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도피하려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자신의 팔을 뻗어 붙잡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안타까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택한 자유는 가졌으나 일시적인 것이었고 얻었으나 허상이었고 잃었으나 불안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달려나간 적은 없으십니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책임 있게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한민족 우리에게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와 북한을 위한 기도와 민족 통일을 위해 노력할 시점입니다. 지난 3월 1일 뮌헨에서 열린 세계안보회의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일 관계의 긴장 국면이 격화되면서 전쟁이라는 유령이 아시아를 배회하고 있다. 2014년 올해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세기 후반 유럽의 상황과 요즘의 동북아 정세가 비슷해서 세계 지도자들과 학자는 무력 충돌 우려가 가장 큰 지역으로 동북아를 꼽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북아시아에서는 민족주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연스러운 민족주의가 아니라 자민족 우월주의, 국수주의, 쇼비니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부추겨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정서적으로 먼 중국과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2012년 9월 9일 이재철 목사님은 유럽연합의 탄생과 한국, 중국, 일본의 교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꿈을 선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 수상 아데너와 같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유럽 대륙에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0년 만에 실현되었습니다. 한반도를 소명의 자리로 알아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인과 일본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다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유럽연합처럼 언젠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동북아 연합도 일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과거의 역사를 넘어서서 우리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 사랑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오늘 나에게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요나가 가려했던 다시스는 나에게는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쪽은 니느웨, 이쪽은 다시스 그렇게 딱 갈라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스와 니느웨가 내 삶의 현장에서 혼재되어서 시시각각 나에게 함께 등장해 옵니다. 만일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속적인 삶과 사명자의 삶은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세속의 가치를 쫓아 자기를 위해 산다면 그것은 다시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소명을 따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니느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인격과 삶으로 녹아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전달되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에 힘씁시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만민을 위해 니느웨 백성과 다시스 백성을 위하여 우리 민족과 이웃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습니다. 요나처럼 편견과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도피의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삶으로 입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니느웨로 가는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르심받은 나의 니느웨가 되어 생명의 빛을 나누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북한의 진정한 자유의 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국인과 일본인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평화롭게 함께 사는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게 하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를 선택했던 요나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